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23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자동차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 부품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의 중국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부터 그리고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상무부는 이에 관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특정 기술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와 커넥티드 차량 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규정안은 국가 안보와 미국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오늘날의 자동차들은 카메라와 마이크, GPS 추적장치 등과 여타 기술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다면서 관련 정보에 외국의 적대 세력이 접근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어서 극단적인 경우 외국 적대 세력이 그들의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한 미국 내 운행 자동차들을 모두 동시에 멈추게 하거나 한꺼번에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이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보조 시스템 등의 갖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차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전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사저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가 우려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우리는 더 큰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ABC 뉴스의 주간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중동에서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서 우리는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확대가 이스라엘에도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이스라엘에도 직접 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최근 연일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측의 최근 공방은 가자지구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로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들과 무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3일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82명이 숨지고 727명이 다쳤다고 발표하고 사상자들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의료요원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지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 초계기가 23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대응 출격해 경고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방위성 담화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일류신 38 항공기가 이날 오후 홋카이도 서쪽 일본 해에 있는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1시 3분에서 4분께 그리고 3시 31분께 그리고 3시 42분에서 43분께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는 북부항공방면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주간에는 22일 열린 미래정상회의에 이어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각종 현안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적인 핵무기축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중국과의 성공적인 경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은 전략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은 전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6도, 최고기온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 바이든 대통령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불안정을 조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및 역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련 안보리 제재 위반 감시 임무를 맡은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갱신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4대 해양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분쟁 지형의 군사화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해상 자원 개발 활동을 방해하려는 노력에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 국제법에 따른 방해 없는 통상 유지 및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전쟁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쿼드 4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긴밀해졌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four countries have more strategically aligned than ever before. And today we're announcing a series of initiatives.
그러면서 영내에서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쿼드가 있기에 세상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및 미한의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의 3국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기시다 총리의 용기와 신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확고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란히 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양자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자신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란 관계와 미한일 협력의 지속적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납치 문제 등 최근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주요 7개국 G7과 쿼드, 한국, 필리핀 등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더욱 촉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쿼드 정상들의 웰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러 밀착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에 대해서는 비서방 중심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길을 닫기 위한 행보일 거란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구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의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공통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선 이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이 21일 발표한 윌밍턴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사실상 북한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쿼드 정상들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윌밍턴 선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중립국가로 분류되는 인도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와 핵 위협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 미국이.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 편을 드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쿼드라는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인태 지역의 핵심 그런 기재 중에 하나에서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북한의 불법성 그리고 핵을 억제하겠다라는 그 세 가지가 다 담긴 선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윌밍턴 선언은 북중러 위협을 쿼드의 공통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차 확인시키고 쿼드의 안보협력 정책이 주요 정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윌밍턴 선언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국제 평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유엔의 제재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요?
윌밍턴 선언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 제재 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와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유엔의 제재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 주도의 소다자 체제가 핵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적극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메커니즘이 집행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규탄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제 환경이 됐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소다자 동맹체들을 통해서 압박하는 모드를 이제 강화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인도 태평양 주요국들이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 즈음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 참석을 했죠.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시기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엔 대사급을 파견해 서방 주도의 국제기구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외무상은 유라시아 여성포럼이 마련한 대화 모임에서 연설자로 나서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이 멈추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는 배경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강권과 전횡에서 찾은 뒤 21세기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기를 끝내려면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마련한 이 행사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네, 최 외무상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는 북한이 고립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비서방 중심의 국제기구 가입 등을 겨냥한 외교활동에 시동을 거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진호 박사는 유라시아 정책 포럼이나 브릭스는 북한이 회원국이 아닌데 최 외무상이 연설을 통해 다국화 질서를 강조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판을 깔아준 셈이라며 북한은 향후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박사는 쿼드의 윌밍턴 선언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의 다자협력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인태전략 안에서 지금 결집하고 있는 오커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같은 이른바 미국의 지역 동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파트너로서 너무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큰 체스판에 이제는 북한을 의미 있는 말로서 러시아가 딱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책 공조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또는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라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러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불리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와 브릭스 플러스 등이 거론됩니다. 2002년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집단 안보 조약기구는 옛 소련에 속했던 6개 나라의 협의체입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창설했고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에티오피아 등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며 브릭스 플러스로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도 짚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일인 99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받은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76주년 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주석에게 15일 답전을 보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축전 등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올해 첫날인 1월 1일 축전을 교환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시 주석이 보낸 99절 축전엔 작년보다 북중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고 김 위원장의 답전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협조 또는 협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구체적인 협력의 언급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공개 시점도 조금 뒤늦게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답전도 조금 늦게 간 거고 이런 공개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중간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면서 제기되어 온 북중관계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두 정상 간 소통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서신 내용은 불편한 양국 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군이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개발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국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쓰레기 풍선을 또 살포했고 합참은 120여 개 풍선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역내 미국의 핵 자산 배치 및 핵 인프라 복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 등 11명의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들이 중국과의 성공적인 경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담은 전략 법안을 19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광범위하게 담은 법안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 간 군사적 협력을 재정비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동아시아의 핵 및 전략적 위협,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은 양국 간 기존의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들이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인식한 결과로 탄생했다며 효과적인 NCG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NCG가 과거 협의체들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선 한국 작전정군의 미국의 방어태세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내에 미국의 핵자산 배치 및 핵인프라 복원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는 위기협의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한 양국은 핵 억제 관련 의사결정을 더욱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핵부담 공유와 관련된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안은 NCG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방장관이 법안 발의 후 90일 이내 NCG의 구성 및 활동 범위, 기존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NCG 회의 결과를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미한 양국의 핵 억제 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리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핵 태세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선제 공격 정책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부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One has to recall that when the United States deployed a defensive weapon.
리드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괌, 한국, 필리핀 순방을 결산하기 위해 연 이날 전화회견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태세를 점검한 결과 영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내 핵무기 재배치 대신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안보 기조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VOA에 리시 의원이 태평양 정부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영내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유연한 핵무기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중국 등이 공격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핵무기를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the U.S. needs to do that the U.S. has been assuming.
이어 북중러가 함께 공격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역량을 영내에 지금보다 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확장 억제 관련 기존 협의체들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법안의 지적과 관련해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과 2016년 각각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석자는 VOA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는 현재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스톤 석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미국, 한국, 일본이 취한 다른 조치들, 특히 3국 간 협력 심화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중법안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론 에너지 등 전략적 기반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기술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수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간의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 이들 나라 간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세부 설명과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도움이 될 실행 가능한 규정을 제공한다며 이제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를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700번째 신원을 확인했는데 5천 명 이상의 미군 실종자가 아직도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soldier's creed says that I wi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 We live that value, and we still do. We bring our troops home. No matter what.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쓰러진 동료를 절대 두고 가지 않는다라는 군인의 신조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실천해왔고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전쟁포로 실종자 깃발이 상징하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깃발들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을 위해 여전히 실종 상태인 이들을 위해 또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가족을 위해 펄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첫 몇 달 동안 하와이에 있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실험실을 방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미군 유해 신원 확인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I made it a priority to visit a DPAA lab in Hawaii. I saw firsthand the astounding skill and care that DPAA puts into finding.
오스틴 장관은 미군 참전용사 신원 확인을 위한 DPAA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DPAA는 연구원과 인류학자, 고고학자, 법의학 전문가, 의료진 및 통역사, 폭발물 처리 전문가 등 다양한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참전용사 111명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28명, 베트남전쟁 참전미군 4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의 군을 석방하기 위해 싸우며 실종된 미군을 수색해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1일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하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 미군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백악관에 개양된 전쟁포로 실종자 깃발을 언급하며 이 깃발은 모든 미국 국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잊지 말라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국가에 대한 신념을 지켰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들 영웅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우리는 실종 및 행방불명된 미군들의 숭고한 용기를 기억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DPAA는 앞서 지난 16일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700번째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1950년 9월 5일 부산 방어선 전투에서 전사한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의 찰스 드라이버 육군 상병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켈리 맥키그 DP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는 놀라운 이정표로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방부 직원들의 재능과 헌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 약 3만 6,500명이 전사했고 7,40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이 아직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이 되면 북한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포함해 미군 5,300명의 유해를 찾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과 유해 발굴 및 실종자 송환 문제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urrent issue, which we are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these men and bring them home, and there's a lot going on in Congress.
다우스 회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고위정책 이반자들이 함께 모여 인도적 관점에서 함께 노력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공동 유해 발굴 작업에 협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던 때를 상기하며 이러한 협력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북한은 물론 제3국도 강제 송환 등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지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는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민간의 상업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사형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 구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강제 실종과 강제 송환 후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등 관할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 기소, 제도 개혁, 진실 규명, 특히 피해 회복과 같은 책임 규명과 관련한 여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북한 국내 책임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며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 피해 회복 기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외에 피해자를 수용한 국가도 위반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심리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피해 회복 등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기간 중인 오는 10월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에 제출된 북한 인권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 대결 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기지를 사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공군 항공기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 이번이 12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해군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시드니함도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 해상 초계기를 13회, 함정을 12회 배치했습니다. VOA는 캐나다와 호주 외무부 국방부에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각각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의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은 한반도 인근에 항공기나 함정을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잇단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면 대북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김천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내세운 두 개의 국가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15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선회한 것인데 이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성공할 수가 없죠. 지금 김정은 정권은 체제 보존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게 이제 이민족 이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권은 이제 주민들이 남북한이 동족이고 통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남북을 비교하게 되고 남한을 동경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의 학사인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것이 이제 소위 그 북한이 얘기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풍조인데 이런 그 반사회주의 그 흐름이 정서가 정권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은 동족이고 통일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이자 상식인데 어떤 조치로 이런 상식을 전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 문제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남북한이 동족이고 통일할 관계라는 것을 재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남북한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나의 조선을 폐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5월부터 12회 이상 오물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날려보냈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네. 보시는지요?
이걸 뭐 적절성을 떠나가지고 오물풍선은 북한 정권이 실행하는 도발입니다. 거기에 또 오염물질을 실어서 보내는데 이건 그 오염물질 이전 금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 방송 중지하기로 한 것은 2004년 6월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했는데 이 합의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천안함을 올해로 폭침시키고 연평도 도발을 함으로써 이미 그 합의가 무력화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대북전당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잘못된 거죠. 북한 체제는 정권이 인민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2021년 북한의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서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처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생존해 있는 시장민은 31.9%인 4만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시장민의 가족 상봉의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과거에 이제 남북관계에서 그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같이 추진됐던 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식량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되려면은 북한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사항,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을 하고 가족 상봉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만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부 간 대화가 4년 이상 중단됐습니다. 민간단체 대북 접촉과 교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당국 대화 제기가 바람직하고 또 대화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북한이 그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우리 정부는 남북 민간 접촉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통로만 열린다면 민간단체 대북 접촉과 교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북한 정권 붕괴론에 기초한 것인가요?
자유통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통일하는 게 체제통일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게 지금 실핏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 자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데 어떤 삶이 더 좋은 것인가 그건 주민들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데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달성한 것은 무엇이고 대가는 어떤 것을 치렀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법과 남북 합의를 위반한 범법 핵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방 핵 보유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 체제 안정과 또 대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것을 추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만능의 보검이 아니고 핵의 저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함으로써 고립됐고 경제난이 심화돼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안보도 더 이태로워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한미일은 북한보다 훨씬 더 국력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안보 위협을 받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그런 도발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니까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무력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무력 경쟁이 되다 보면은 경제력이 약한 가장 약한 북한이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죠.
북한 내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말에 압록강 인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 북한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인명피해가 났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이반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이걸 직접 나서서 민심을 수습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안전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식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 등 남북관계 현안과 해법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 기온 1도에서 16도, 최고 기온 17도에서 27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양과 남포는 14도에서 26도, 안주 13도에서 25도입니다. 평안북도 일부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신의주 13도에서 25도, 수풍 11도에서 24도, 강계 9도에서 2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해주 16도에서 26도, 용현 12도에서 26도, 개성 13도에서 27도, 사리원 14도에서 26도, 신계 10도에서 2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맑거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함흥 11도에서 24도, 장진 4도에서 18도, 해산 5도에서 23도, 원산 12도에서 23도, 평강 8도에서 24도입니다. 함경북도 맑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청진 9도에서 22도, 선봉 11도에서 21도, 삼지연 1도에서 1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자동차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23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 부품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의 중국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부터 그리고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상무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특정 기술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와 커넥티드 차량 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규정안은 국가 안보와 미국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관해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오늘날의 자동차들은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기와 여타 기술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정보에 외국의 적대 세력이 접근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어서 극단적인 경우 외국 세력들이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미국 내 운행 차량들을 모두 동시에 멈추게 하거나 한꺼번에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이란 무선 네트워크를 정보로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보조 시스템 등 갖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차량 연결 시스템 VCS에 탑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ADS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CS는 블루투스나 위성, 와이파이 모듈 등을 통해 차량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전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사저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가 우려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우리는 더 큰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ABC 뉴스의 주간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서 우리는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갈등 확대가 이스라엘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에도 직접 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최근 연일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측의 최근 공방은 가자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로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3일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82명이 숨지고 727명이 다쳤다고 발표하고 사상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의료요원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근 지역의 주민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 초계기가 23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대응 출격해 경고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방위성 담화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일류신 38 항공기가 이날 오후 홋카이도 서쪽 일본 해에 있는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1시 3분에서 4분께 그리고 3시 31분께 이어서 3시 42분에서 43분께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북부항공방면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러시아군 일류신 38을 향해 플레어를 투하해 경고했습니다.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기만체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주간에는 22일 열린 미래 정상회의에 이어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